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5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군중들에게 정확하게 그 정곡을 찌르셨죠. 너희가 나를 쫓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보고 메시아를 쫓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군중들의 가슴을 쿡 찌르는 말씀을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먹고 입고 써야 하는 것 풍성하게 그리고 자녀 손손 영구히 잘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 공중의 새를 보라. 이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왜 염려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고 입고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먹고 입고 써야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그 일만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일을 주신 이유가 썩지 않을 양식, 영원히 있을 그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죽을 양식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살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왜 먹습니까? 질문을 던지면은 조금 안 좋은 대답입니다만은 죽기 위해서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밥을 먹다가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기를 먹고 밥을 먹고 하는 것은 잠시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결국 먹다가 보면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4절 말씀에 사실 이때 수가성 여인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럽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것처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기가 막힌 양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양식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알기에 양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매일 먹는 육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의 특징은 썩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이라고 한 이유는 매일매일 먹어도 결국에는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양식을 위해서 매일 대가를 치르고 이마에서 땀을 흘립니다. 때로 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로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입니다. 줄임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TV 프로에 보면은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고 그 김병만 씨가 이렇게 나와서 막 그 활동하는 어떤 그런 프로인데 정글이나 오지 이런 곳에 연예인 몇 명을 툭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잠잘 자리를 한번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꼭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찾으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의 전체는 거의가 다 한 80% 이상이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가, 그것이 그 프로의 주가 됩니다. 육지에서는 과일과 채소, 비타민 E와 같은 것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식량들을 확보를 하려고 애를 쓰고요. 바다에서는 생선과 어패류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잡아서 먹을 수 있는가 그거 연구하고 획득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 사실은 우리 인생이 다 그와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많게 모으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모으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좀 더 풍족해지면 어떻게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살 수 있을까? 거기에서 조금 더 풍족해지면 어떻게 날씬하고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또 거기에서 조금 더 풍족해지면은 어떻게 인생을 더 즐기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거기에서 좀 더 풍족해지면은 어떻게 더 꿈을 이루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결국에는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서 힘내서 이것 좀 먹어 그럽니다. 먹고 일어나야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먹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을 가리켜서 단도직입적으로 썩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썩는 양식을 목표로 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먹는 것만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모으고 쓰고 이것만 우리의 목표라면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동물적인 삶과 똑같은 것이죠.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게 북한이죠. 정치를 먹을 것을 가지고 인민을 조종을 합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하나님께 먹을 것 달라고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난다고 음식을 안 줍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주디 안 주디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수령 아바이에게 기도해보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럼 그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음식을 줍니다. 이 음식은 수령이 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음식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은 하나님께서 굶기십니다. 그래서 북한은 희한하게도 굶어서 아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한하게도 휴전선 저 너머에는 곡식이 잘 안 자랍니다. 그 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먹을 거 가지고 함부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과도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양식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만, 성도들 중에서도 출애굽할 때 성도들만 먹어본 양식입니다. 그래서 만나입니다. 얼마나 만났으면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겠습니까만은 만나는 정확한 히브리어를 하면은 만후,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음식이죠. 만나의 모양은 까치처럼 생겼다, 작고 둥글다, 색깔은 흰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새벽 이슬이 내릴 때에 하늘에서 함께 내렸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주변 광야에 소복히 쌓였죠. 그것을 거두어다가 어떻게 먹었냐 하면 빻아서 전을 부쳐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광야에는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기가 막힌 양식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저도 이 만나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참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자, 그 만나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 군중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당신이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라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한번 보여줘 보라고 그 말입니다.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었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2절처럼 대답을 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수정을 해 주셨죠.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인데, 썩는 양식은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심고 거두어서 먹을 수 있지만은, 이 만나는 하늘에서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신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만나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참떡. 여러분, 만나는 참떡은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주시나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너희들이 일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은 아니지만은,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바로 참떡을 보여주기 위한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어떤 패턴으로 주셨습니까? 매일매일 주셨죠. 한 달분을 주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귀찮아도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 만나는 왜 내려주셨습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먹고 살라고 내려주신 것이죠.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말씀은 그래서 만나처럼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거두는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지, 피곤하다고 새벽에 나가지 않으면은 해가 떠오르고 나면은 스르르 녹아져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만약에 놓쳐버리면은 삶이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그때 받아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많이 거두었으니까 오늘은 거두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제 거둔 것을 먹으려고, 어제 저장해 놓은 것을 먹으려고 살펴보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상하게도 TV를 보거나 여러분의 그 개인의 일을 할 때는 힘들어도 하죠. 근데 성경 말씀을 펼치고 기도를 하는 것은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썩어갑니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을 낭비를 해버리면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는, 벌레가 끼는 이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썩지 않을 양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매일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그때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나니까 엉뚱한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손해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에 일어나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실 때에 힘들어도 받아서 먹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바로 엎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너희는 이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셨죠. 33절입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를 이야기하면서 생명, 영생을 주는 이 떡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떡은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만은 이 떡은 참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떡이 있으면 날마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떡이 있으면은 저에게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매일 좀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달라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처럼 딱 이 말씀을 주시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단문장으로 딱딱딱 나는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인생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맞아들이면은 인생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이 인생의 놀란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생명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합리적인 또 이성적인 사고가 탁월한 사람들은 도무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어떻게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생명의 떡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눈앞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면은 막 달려가서 막 껴안을 것 같죠. 그분의 품에 안길 것 같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죠. 본다고 믿습니까?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현장에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었죠.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군병들도 안 믿었습니다. 돈을 받고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말 퍼뜨리면서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교만, 오만, 죄악들이 이 속에 있으면은 기적을 보아도 못 믿습니다.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기적을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무슬림권에 가서 그곳에서도 믿을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갑시다. 한마디 하면은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냥 이 말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은 안 믿어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 나는 절대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내쫓지 않겠다. 그가 비록 사람들의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른 살인자라 할지라도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용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택한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죽음 직전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십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 할지라도 받게 하십니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 할지라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점잖게 말을 할 때에 오십시오. 안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오게 하십니다.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런 심리를 이 마음 상태를 만드셔가지고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떤 권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권사님의 여동생이 계셨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이렇게 막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전도를 해도 남편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그 여동생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리고 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교회 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꼭 우리는 이렇게 일을 당해야 그래야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은 그 모든 것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죽지 않을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먹이고 싶은 것이죠. 이 영생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은 마지막 부활 때에 내 자녀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육신까지도 부활하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걸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살리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빨리 항복하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일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날,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답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 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이 갈라지면서 그들의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합니다. 근데 그날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기라는 겁니다. 4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인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려주겠다. 살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그날을 바라보고 살라,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참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니, 그 말씀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그때가 남아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날.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그날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날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 양식을 우리는 매일 먹으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내가 비록 힘이 들고 지금은 내가 비록 몸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지는 이 길을 이기면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